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베레아에서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아덴으로 떠나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그 지난번엔 베레아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 것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베레아가 베란 도시에서 성경이 얼마나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게 상당히 궁금하지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 하나를 일일이 기록해 가지고 이제 그 가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흔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도 없음한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은 양피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보관이 상실 좋았고 신약 성경 그때 이제 그 페이퍼의 원조로 파피루스라는 곳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가지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부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훨씬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없음이라고 옆에 어떤 사본에는 이제 그 사본들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사본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할 때 왜 발명했냐면은 구텐베르크 어머니가 성경을 갖고 싶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금속활자를 구텐베르크가 발명해서 제일 먼저 찍은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판 성경인데 뭐 지구에 이제 뭐 한 2, 30권 남아있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독일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다락을 치우다 다락에서 오래 있던 다락에서 물건이 하나 나온다 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구텐베르크판 성경책이라서 그걸 뭐 가격으로 따지면 뭐 30억인가 그랬다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팔렸다고 그래서 저도 매일 다락을 청소해 보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다락도 없고 그런 게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독일 같은 데는 오래전에 참 사람들이 구텐베르크판 성경이 있었다는 게참 신기한 일인데 이제 이 베레아 여기는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읽는 분들도 기독교 그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헬라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어떻게 구했으며 날마다 어떻게 상고했으며 한번 한 권을 읽고 그분 한 들은 이야기 나눈지 그잘 모르겠지만은 베레아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건 그냥 예, 제가 어릴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빌려줍니다. 마태복음만 된 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빌려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다 읽고 다음에 주에 또 오면 마가복음 빌려가 보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오면 이제 한 주간 더 지났는데 누가복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어릴 때 읽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때 1968년만 해도 제가 장팔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성경을 갖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성경책이 싼 것이 아니니까 비싸니까요. 교회에 성경책 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책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내가 그저 어른들 인사하니까 돈을 많이 줘서 아마 성경책 한 10권까지야 채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없는 사람 하나하나 사가지고 우편으로 붙여주고 군대 갔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성경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심 한 끼까지 빼면 성경 충분히 살수 있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약간 글씨 좀 적은 성경책이 있고, 강대상에 약간 큰거 하나 놔두고, 또 사무실에 하나 있고, 또 집에 하나 있고, 그에 또 이제 파트로 나눈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그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리한 성경책 여러 권 쓰다가 좀 낡으면 또 다른 사람 주면은 또 사람들 내가 쓰던 책이라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또 쓰다가 낡으면 또 주고 또 이제 새거 이렇게 하나씩 사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이 자체가 번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어 성경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비교 안될 정도로 표현이 좋고 한국어 성경이 그러면 경상도만 짭짤하다는 맛이 날 정도로 성경책 한국어가 참 번역이 잘 됐고 좋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확실히 그 성경을 볼때 영어가 물질 문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표현은 좋지만 정신 세계 표현은 많이 좀 어둔하고 한국어 성경 그 대신에 정신적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한국사람 정이 많다 하면 그런 이야기 영어에서 번역이 안 되거든요. 한이 맺힌다, 뭐, 그리고 그런 말도 번역이 안 됩니다. 미국 말로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한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진짜 그건 좋은 표현한 단어인데, 미국은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가 정이란 말, 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어찌하여 뭐 알아듣길래, 그러니까 통영에서 사랑이 많다, 그래서 사랑 모두 설교도 웃더라고. 한국 사람이 사랑 많다 하니까. 그럼, 근데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한국어 성경 읽어보면 특히 누가복음 그 탕자 이야기 읽어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좋지? 한국말이 또 한국말이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해서 한국 요즘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버전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분들 영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틀린 데가 굉장히 많고, 말도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좀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인데, 좀 쉽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 성경을 출판할 때는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교회 목회자께 제가 성경 300권 킹제임스 버전 그 한국어 버전 샀는데, 둘러 읽어보라고 줬는데, 읽어보니, 아, 이거는 너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참고하려다 요즘 그거 안 쓰고 있는데 성경 형용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말로 한국어로 된 이런 좋은 성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맞게 이렇게 표현된 것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이야기 참 좋고 예,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해가지고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울은 이제 그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이제 마지막 4차 전도행이 이제 바울이 그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 그쪽 지역이 이제 현재로 말하면 터키, 터키, 서부 터키, 그리고 그 이웃 나라, 뭐 그리스,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나라, 저 도시에 전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바울은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뒤에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 로마 그 당시 전 세계 수도였으니까.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제 독일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러시아로 영국으로 쭉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유럽 그쪽 일부 지역에만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월이 올라가도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가서 그는 제일 먼저 막그 자기 집안 짓고 교회부터 중심으로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막 돈을 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지에 18세기 후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때 복음이 도는 게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와 가까웠으면 적어도 저 뭐야 AD 몇백 년, 100년, 200년 때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한국에 이제 뭐 18세기 후반기에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미국인 선교사들 이제 제가 선교학교 있을 때그 당시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520명이었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선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1962년, 63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 보내게 됐는데 한국 경제를 보면은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10, 100천 그랬는데 이제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1000불 소득,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훨씬 넘어섰는데, 1000불 소득 했을 때, 그때 정확히 잘 모르고 우리나라 한 소득이 한 200불 되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천불 소득이 돼?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1988년도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는데 그때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이 아무도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교관들에게만 여권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특별한 기업의 회장들은 여권이 있었지 일반인은 전혀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모토가 88년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세계가 서울로 모여가지고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거 왜? 여건이 어떻게 가요? 1989년 3월 달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45세를 갓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여권을 만들어가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영사가 딱 보더니 부부냐고 그렇다고 둘이 다 미국 갈 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비자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LA를 갔습니다. LA 가서 집회를 했고, 그해 가을에 우리가 독일 베를린에 집회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저도 이제 80, 90년대부터 선교사를 해외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저희들 선교회, 교회가 한 30개 남짓하고, 30개도 뭐 25명, 30명이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그걸 조사해 봤는데, 한국의 GNP 그걸 조사해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1989년, 90년대까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경제 성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천불 소득할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3만 불이 훨씬 넘어서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일 가고 싶어 하고, 한국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알고, 그때부터 한국이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것도, 사실 그때 뭐 우리는 일본에 가서 엔진 사단 만들고 할 그럴 당시였는데, 제일 늦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현대가 몇년 전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하면서 보통 미국의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를 2년에 2만 마일 해주는데 현대 자동차를 사면은 10년에 10만 마일 해준다고 말해. 획기적이에요.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 존찬 줄 알지만은 다 코지다 볼리 다볼줄 아는데 현대 자동차 10년 타도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고장 나면 인건비 비싸,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서 걱정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을 막 획기적으로 뭐 기름도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기름팔에 돈을 많이 벌고 개소린도 우리가 한국 자동차 타다가 미국 가보면 미국 개소린은 한국 개소린 비교가 안될 만큼 질이 낮습니다. 옥탄가가 낮고 그래 보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잘 산다는 데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개소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전 세계 기독교가 한국을 지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CLF나 이런 특히 이번에 미국의 신학교, 우리 신학교 8,000명의 학생들이 돌아왔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목사들, 그리고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우리 신학교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8,000명이 들어와서 교육받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때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 바울이 가서 뭐, 예를 들면 저 빌립보에 가서,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가서,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물론 회당으로 항상 가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저 뭐야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해가지고 또뭐 기부인들 동원해서 방해하고 그래 뭐 어려움 겪고 그래 또딴 옮겨가고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 시간 없다 빨리빨리 전하고 옮겨 빨리빨리 옮겨 각 도시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마지막 차에는 로마에 가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했어요. 보통 이제 풍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적도금방에 풍랑이 시작되는데, 적도금방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공기 위로 상승해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을 공기가 메꾸려고 확 모여들면서 태풍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그러면 서서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제주도쯤 오면 한국은 이제 편서풍이 부니까 일본 다 건너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일본이 해마다 태풍 피해를 많이 입고 하는데 한국의 남쪽, 그래서 태풍이 위로 올라와 한국 제주도 좀 오면 그다음에 서서 일본을 비켜가는 서풍 경향으로. 그런 걸 보면 지중해는 그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태풍이 있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한 지역에 14일 동안 태풍이 계속 이동하는데 북북서로 이동하네 태풍은. 하여튼 그때 사탄은 최고로 우리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그 태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그것도 마침 멜리데 섬 가까이서 파손돼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널판때기 잡고 가서 한 사람도 멸망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음에 지금 참, 그, 멜리데 섬에 가자마자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리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한 여전히 핍박이 없었으면, 재밌는 게, 빌립이 사마리아도 보고냐, 사마리아 보고만 큰 역사 일어나니까, 빌립은 거기 있고 싶었는데 성령이 나가서 예루살렘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빌립이 갔어요. 그걸 구스 내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 자꾸 하나님 옮겨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선교사 가운데 선교하다가 몸이 힘들고 어려 돌아온 사람도 종종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 최근에 특히 이번 그 3월 달에 CLF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꿈 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여튼 최근에는 막 계속 그 뒤로 그 CLF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목회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또 이제 미국에는 신학교에 이제 저희들이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려고 해요. 또 현지 나라에 우리 목회자를 보내 훈련을 해서 목회자 한 일주일씩 성경 공부를 복음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배워서 전 세계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기뻐 이루는 걸볼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모든 게 망해가지고 내 생각 따라 망한다 하는 그걸 정확히 제가 알았어.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난 내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에 영향이 적은 것만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일하기가 좋았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 늘 가로막고 막고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나를 믿는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어쩌나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과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한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 깨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명을 받고 떠나니라. 제 아덴에서 전도하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이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하자 다만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함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보통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덴은 좀 다른 도시하고 좀 달랐습니다. 아덴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해당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저자의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며 어떤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바울이 정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여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르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한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수 있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를 들이 그 무엇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 시간선은 일이 없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산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걸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천주의 주제 그 가운데 있는 천주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하시오.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육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갈 때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예언한 것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르바고에 가서 여기 이제 그냥 그들이 철학가고 하니까 성경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면 보니까 단내 곧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바울이 아레와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들은 너희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 원한 위하는 걸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진 신께 사람 천지의 주재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지 않으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채 사람으로 성경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자들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날 때에 17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에 대하여 내말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에 지나여 믿었으니 아뢰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전도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도시에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철학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도 안 하고 구약 교서 얘기 안 하고 성경 중심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한 신의 길이라고 새긴 단을 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걸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쪽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구원받는 역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이제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근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이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내 전도함이 하나님 성령 나타남을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했다. 아덴에 정말 그들 듣기 좋은 이야기 했고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 했지만 결론적으로 열매 거의 없는 거예요. 단도신 굉장히 많은 구원받고 교회가 서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덴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딱 왔을 때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참 심히 떨며 두려웠다. 내 전도함이 사람이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래서 바울들이 전도해 보면서 아, 저 사람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저 지혜로운 이야기 맞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다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가서 한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순수하게 그냥 내가 막 아는 성경 가지고 막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란 이야기도 예수님이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 꽁동이란 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아, 우리 선교 학생들을 아, 꽁동 코스라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고. 한 번은 진짜 그뭐 해는 져서 어두운 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하는 그런 노래 있듯이. 거의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딕 선교사 오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근데 오후 한 6시쯤 돼서 막 좋은데, 그 우리 여친사, 저딕 선교 오신다고 막 혼자 좋아가 막 뛰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도 무서웠어. 그렇게 이제 사람이 외롭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나를 압곡도에 보내시면서 압곡도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구에 선교학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한 명도 안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손을 쓴 자매님 구원받으시고 이 자매님은 내가 복음을 전 그렇게 거룩하고 신선해 보였어요. 근데 저그 아들이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모임 만나가지고 어째 어머니 좀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구원받으시고 난 뒤에 그때 늘 잔정하고 불평하고 막 때리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 변했다 하더라고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거창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자매님 장사하러 멀리 떠난 뒤에 올라와서 연락도 안 하고 옮겨갔는데, 자매님 우리 집에 왔다가 이제 그 우리 집 아궁이에 소치 안에 소치 없어진 것 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래, 그 다음 장날, 그냥 날 찾으러 거창까지 왔다 가더라. 그 창장에서 제가 노방전으로 금방 만나긴 만났어요. 뭐 노방 사람들도 뭐 시골 장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노방전으로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말선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쭉 모여 그러니까 이제 손자 만나가지고 그때 뭐 사실 돈이 없어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무 그늘에서 교제를 쭉 했어요 손자매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압곡동에 나왔는데, 그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손자매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자매 인도, 교회 좀 인도하라고 이렇게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전사님 제가 일본 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선말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만하면 잘해요. 나중에 자매님 왜 나를 무시합니까? 하니까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종이 하나만 하면 하지 뭐 그래 이유가 많아요. 그래 막 엉거지로 밀어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 자매님이 전도하기 시작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자매님 통해서 그 묘산 가는 아 금빈 가는 동네인데 150호 돼요 그 동네가. 150호인데 집에 제단을 설치해 놓고 신을 섬기는 사람은 40명쯤 돼요. 그래 세상에 제일 미신이 많은 동네 그 동네예요. 근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자매님 기도만 다 낫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전도를 하면 구원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느 날부터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3명, 4명 집 와서 기도를 받으면 뭐 일주일 있다가 하고 2주 있다가 하면서 귀신 나와서 나가고. 하여튼 참 재미. 그 동네는 돼지가 새끼를 놔도 그냥 놔두면 어미가 다 물어 죽인대요. 돼지 새끼를 놓으면 또 빌어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돼지 새끼 나오면 그때 빌었는데,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구원받고는 빌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매님 보고 기도해, 돼지 새끼,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제일 행복한 돼지, 축복 기도 받는 돼지. 그래서 자매님 또 기도하면 새끼를 안 물어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일어난 일들 보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전도여행 했던 이야기나 우리가 복음을 전달 똑같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대구에서 복음 전도 시작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세워지고 또 서울에서 교회가 서고 대전에 서고 이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 한 30개 남짓 했을 때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1990년대부터 한국 경제에 그라플 거리면 쭉 왔다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는 여권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랬는데 돕는 걸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야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 길을 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에 유엔 총회가 있을 때 제가 뉴욕에 가서 에스와티니 국왕폐하를 잠깐 뵐 일을 갔었는데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니까 그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 온그 총리 비서라 하더라고. 내가 저 박옥수 목사인데 총리 계시면 내가 한 1시간 정도 그거 짧아도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아 총리가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생각지 않게 총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 원수지요. 40분 동안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그 총리가 다시 그 본부에 갔는데 우리 전도팀이 가가지고 총리를 만났다 그래. 박옥수 아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뉴욕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일개국의 국가 원수인데 거기서 그 이제 저는 에스와티니 국왕폐하를 이제 온걸 연락하고 이제 시간 되면 만날 약속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총리 비서 그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옆에 이제 통역 시켜가지고 이야기 걸어가지고 당연히 어서 나 왔냐 그렇게 뭐 나로 왔다 그러냐 지금 뭐 어차피 총리 비서라고 아 그래 총리님 계시냐 계신다 내가 저 복음전도자인데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인데 좀 뵙고 싶다고 얘기해 볼래? 그렇게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오락하신다. 그러고 와서 40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그 뒤분들 굉장히 좋으셨대요. 나를 보고 이제 한번 오라고 이제 우리 전도팀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너 없으면 갈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에스와티니 구왕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음악 학교 학생들이 그 에스와티니 그 봉사로 갔다가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식이 있었어요. 야, 우리 국립대학교 졸업식인데 축하 노래 부르러 가자. 우리 학생들 너무, 노래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진행부 보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음악학교 학생들인데, 졸업 축하 노래 불러주러 왔다. 하니까, 아, 안 된다는 거. 왜요? 하니까. 오늘 국왕께서 오시는데, 어제 국왕에게 스케줄을 줬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못 바꾼다.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 졸업식 참석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좀 이따, 지금 손님들은 다 왔는데, 국악만 안 오셨는데, 지금 노래 불러도 되는데, 그럼 노래 부를래? 아, 좋다고. 몇곡 부를까요? 세 곡만 해라. 그랬어요. 한 곡을 했는데, 중간할 때 국왕이 오셨어요. 노래를 부르니까 국왕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국왕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제 두 곡을 더 부른 거예요. 졸업식을 마치고 난 뒤에 국왕께서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좀 불러와라. 너희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우리나라 노래를 저렇게 잘하냐? 예, 저들은 한국에서 왔는데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이 열흘 후에 오세요. 국왕이 설립자 목사 온다고 뭐 관심 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다 설립자 보고 내한테 데려와라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와티니 처음 가는데 딱 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저 장관이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장관이 마중 나는 기빈실에 앉아갖고 이제 입국수 그들이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국왕 폐하께서 만나시자고 한다. 좋아서 갔지요. 가면서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그 항상 그거 이제 시간 지켜야 하는데, 국왕패하고 만난 시간이 얼마냐,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긴게 40분이에요.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보니까 전부 국왕 앞에, 배 앞, 앉아 계신 다 기어 들어가는데, 나도 기어 가려고 이제 폼을 잡으러 가. 비서실, 아, 잠깐만, 목사님. 목사님은 외국인이 돼서 서서 걸어가야 한다. 그러고 가서 인사 딱 하고 나니까 이러지 한 10분이 딱 가더라고요. 30분 남은 성경 펴놓고 국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국왕 폐하께서 이제 박방호 목사 통역했는데 눈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막 차마 눈이 못 맞추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계산해 30분 딱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국왕 폐하께서 무슨 말, 목사님 말씀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또 30분 딱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보면 좀 아쉽잖아요. 30분 더 주니까 막 진짜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하겠더라고요. 30분 딱 끝나서 이제 시간대 딱 마치니까 목사님 좀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90분을 전했어요. 90분 전하고 구원 배학해서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만의 목사님,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 땅을 드릴 테니 여기다가 목사님 집을 지었어요.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줬는데 약간 도시 변두리라서 비서실장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와이 학생들은 차도 없는데 변두리 좀 어떻게 오냐? 시내 쪽으로 조락하네. 시내 땅이 없어요. 국왕 개인 소유를 15,000평을 줬어, 저한테. 너무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깎아가지고 건물 짓게 해서 숲이 너무 아까워요. 국왕패한테 이야기했어요. 국왕패야,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숲이 너무 좋아서 깎기 힘드는데, 그 공원하도록 3만 평을 달라고 하니까, 3만 평, 구황폐하 개인 재산인데,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센터 지금 지으려고 기초하고 이제 막 시작해, 공사 시작했거든요. 거기 공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 같은 거할수 있도록 하고, 또 결혼식도 실내 결혼식도 하고, 우리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에스와티니 명문을 만들라 그래요. 예쁜 꽃도 심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막, 또 다음에 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농구장 만들라고 그래요. 농구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농구 못하는데 농구 좀 갖다 놓으면 좋아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저로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이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게 바울을 인도해 이렇게 하나하나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랬듯이 1962년도에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모든 게 실패라서 내 생각을 한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생각 다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생각 비우고 그냥 내 생각 따라 하지 말고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림 받는 너무너무 복된데 육신의 요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인데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삼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하신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한 자주자주 어떤 일 하다가도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생각해 뭐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마음으로 일하면 한 우리 안 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부활절도 저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라시아스가 이제 그 촬영할 장소 없어서 미국에 큰 옛날에 있던 예배당을 빚는데,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좀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번 이제 부활절 칸타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광고도 우리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일들 보면, 옛날에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특히 제가 그 방송을 위해서 방송할 때 복음전화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봄에 276개 방송사가 우리 설교 다 중계해줬고, 가을엔 655개 방송사가 우리 방송을 다 중계해 줬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듣도록 하셨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일하시니까. 특히 브라질에 가서 저 사진을 봤을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다행히 살아나오면 몰라도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냥 병원에서 장사를 치르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사진에서. 저 사람들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됐느냐. 아무것도 없더라.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그 브라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헤지브라지어스 3번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막 댓글이 뭐 4천 건, 5천 건 올라가지, 방송국에서 깜짝 놀라더라. 그런데 죄의 열매에 따라 죄사함 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기자회견에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더라고요. 난 상상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영부인에게 편지 써야 한다고 생각은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속 길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 그 가는 걸음에 함께 한게 아니고, 똑같이 내가 내 생각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일을 했을 때,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일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교류하길 원하고, 계속해서 저하고 이제 화상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평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제 시간을 내서 화상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인들이 인터뷰가 또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죄 삼바 너무 기뻐서 이 말씀 만방에 전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이 도우셔 이런 일을 일으켰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도우시며 여러분 통해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자 많다고 자기 신나는 설교했는데 한 명도 뭐 역사 안 일어난 거 너무나 실망해 곤도가 들어갈 때막 떨며 두려워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울을 인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전 세계 복음 채우는 게 보는데, 우리 신시대에 살아있는 복음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위에 살다가 죽었으면 더 이상 이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